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이제 차들이 슬슬 막히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 문자가 4924번님 차량이 많을 때는 어디 가도 막힙니다. 그냥 가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9344번님은 아 이거 큰일 나셨네요.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는데 배가 슬슬 아파옵니다. 이거 어떡하죠?
고속도로는 막혔는데 장 운동은 활발하신 것 같은데 예. 이게 저도 제가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약간 이제 어렸을 때 많이 있었어요. 긴장하면 네. 배 아프고
예.
그래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장이 연동운동을 하는 건 전체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장도 움직이고 다 같이 움직여서 지금 뭐 드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은 껌도 씹지
말아라.
것도,
예. 그게 자꾸 자극해서 뭔가 계속 예. 순환을 유발하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니까 그거라도 다른 생각 자주 하시면서
네.
좀 빨리 뚫려서 휴게소까지 무사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숨도 천천히. 가끔 저희가 이렇게 근거 없는 의학 지식을 방송에다 함부로 얘기하곤 하는데 그냥 저희도 들은 얘기니까요. 예. 그렇다고만 또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 들으시면 깜짝 놀라는 이야기들이 막 라디오에서 나온다고. 예. 고속도로가 좀 뚫리거나 아니면 배가 좀 풀리거나 둘 중에 하나는 풀리면 좋은데
네.
대개는 이럴 때 잘 안 풀리죠 둘 다.
시간도 갑자기 길어지고요.
네. 네. 예. 이 시각 고속도로와 국도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공사의 신채희 리포터 나가 있습니다. 신채희 리포터.
네, 정말 빠른 속도로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보통 오전에 차례 지내고 이제 본격적인 대이동을 시작을 하실 텐데요. 귀경길은 물론이고 귀성길도 여전히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아마 점심때쯤에 출발하는 차들은 종일 오늘 답답한 고속도로에 갇혀 계실 텐데요. 귀경길은 오후 4시쯤이 정체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 내려가는 길은 밤 11시에나 또 서울 들어가는 길은 내일 새벽 3시쯤에나 완전히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는 차들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양방향 모두 8시간 50분 걸리고요. 버스를 이용해도 7시간은 걸립니다. 목포에서 서울까지도 8시간 20분, 목포 쪽으로 내려가는데도 6시간 40분 걸리고요. 대전에서 서울까지도 4시간,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40분 걸리겠습니다. 교통량 많을 때 사고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호남고속도로 논산방향으로 백양산 아들목 지나자마자 사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신채희였습니다.
네, 신채희 리포터 고맙습니다. 예. 자, 또 재테크 상담 이어가 보죠. 예전에는 재테크라고 하면 돈 많은 분들이 돈을 좀 더 불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데 요즘에는 수명도 길어지고 소득은 빨리 끊기고 하니까 이 재테크라고 하는 게 뭔가 꼭 뭐 사치나 이런 게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추석에 어딜 가더라도 좀 덜 막히는 길 찾잖아요. 똑같이. 네. 같은 거리를 이동을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같은 돈 저축하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 10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뭐 재테크일 것 같아요.
참 좋은 비유인데 예. 추석에는 어딜 가도 막히더라. 안 막히는 길이 있겠죠? 잘 찾아보겠습니다. 상담 신청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셔서요. 전화로 연결해보려고 하는데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겠다는 남편이 외국인이랍니다. 국적이. 그런데 아내인 최은혜 씨께서 남편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잘한 선택이라고 해줘야 되는지
예.
아니면 말려야 되는지 걱정되셔서 전화를 하셨어요. 최은혜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추석은 어디서 누구와 함께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같이 보내고 있어요.
친가에 가셨군요.
네네.
아, 남편이 외국인이라고 하셨으니 시간은
갈 데가 없어요.
네, 시간은 이제 저 외국으로 나가야 되니까.
네네.
그렇군요. 남편분께서 이제 재테크 차원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리저리 네. 공부를 하시다가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시기로 했다고.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예. 네. 뮤추얼 펀드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펀드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잠깐 답변을 드리면 뮤추얼 펀드, 이 재테크 서적 중에 뭐 뮤추얼 펀드 아니면 인터넷에도 재테크 정보 찾아보면 뮤추얼 펀드 이렇게 설명을 한 곳이 있는데 약간 이제 구조상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우리가 그냥 가입하는 일반적인 펀드다라고 보셔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입하시겠다고요?
네. 그거에 지금 관심이 있는데
예.
저희는 지금까지는 이제 최대한 저축해서 절약해서 이제 돈을 계속 저축하는 것밖에는 몰랐었는데
예적금만요?
네. 네. 뮤추얼 펀드를 알고 나서는 이제 뭐 이게 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리스크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처음 해보는 거고 저희 신랑이 또 외국 사이트나 이런 데서 알아보던 거다 보니까 아. 이제 한국은 어떤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고 그래서 투자를 시작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세금이나 수수료나 이런 거 부가적으로 드는 지출되는 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처음에 펀드를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현우 소장과 잘 상담해 드릴 테니 라디오 계속해서 네.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사실은 최은희 씨 남편분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질문하실 질문인데.
그럼 제가 답변을 못하죠.
예, 뭐 외국어를 모를 테니까 서로 불편해서 중간에서 최은희 님께서 네. 전화를 주셨고. 이 뮤추얼 펀드 이게 괜찮은 투자인 거라면 본인도 이제 저 비상금 모아두신 거 다 여기에 넣으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은
뮤추얼 펀드라는 게 예. 그냥 펀드하고 동의어예요?
아 미국에서는 그냥 펀드의 통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굳이 구분하면 네. 이 펀드 중에서도 법인 회사를 만들어서 주식의 형태로 발행을 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펀드가 형태가 주식회사다?
네. 예. 보면 정식 명칭이 무슨 무슨 자산운용의 어쩌고저쩌고 증권투자회사라고 네. 끝나는 펀드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가입하는 펀드들 대부분은 뭐 앞에 이름이 붙고 뒤에 증권투자신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냐 주식으로 발행하냐 차이인데 실제로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하고 하는 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니
예.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그러셔도 됩니다.
그럼 질문이 아주 간단해지네요.
네.
펀드로 투자를 해서 재테크를 하려는데 이게 좋은 겁니까? 라는 일반적이고도 막연한 질문이 되는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이면서
네.
답을 내기는 어렵지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
예적금만 하면서 원금 손해는 안 보면서 저축을 해왔는데 사실 이자가 정말 10만 원씩 저축을 하더라도 아무리 높아도 뭐 1, 2만 원 수준에 1년 동안 이자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네.
조금 더 높은 수익. 을 거둘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찾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펀드를 생각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세금이나 또 두 번째는 수수료 부분은 어떻고 처음 펀드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네.
근데 사실 이 세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처음 펀드를 시작하시면 느껴보지 못했던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적금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만기까지 우리가 계약만 지키면
네.
서로 간에 약속한 것만 지키면 원금과 이자를 주는데 펀드는 사실 그런 계약의 성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입을 해서 어떤 게이트만 열어놓고 여기에 돈을 납입을 하면 그거의 주식의 가격이나 아니면 채권의 가격에 따라서 수익이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내가 비쌀 때 팔고 쌀 때 다시 사고 이런 네.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많이 벌 수도 있고 자칫하면 손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변동폭이 남들이 좋다고 할 때 가입했을 때 내가 가입하면 마이너스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적립식 펀드는 뭐 여러 가지 펀드는 적립식으로 조금 조금씩 매달 꾸준한 금액을 납입을 하게 되면 그나마 네. 변동성의 위험은 시간으로서 조금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0만 원을 뭐 이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오늘 100만 원을 한 번에 주식에 넣어 놓고
네.
내일까지 기다리거나 모레까지 기다리면 그게 오르거나 내릴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 100만 원을 10개로 쪼개가지고 매일매일 10만 원씩 좀 나눠서 사게 되면 나중에 어떤 변동이 있을 때라도 그 변동폭이 좀 작아진다라는 거.
네.
그 말인 즉슨 수익이 높게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만큼 조금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 적립식 펀드를 조금씩 해보시라는 것과 처음에 초심자들이 펀드를 고를 때 그런 게 있어요. 은행 가서 추천을 일단 받는데 좋은 펀드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
네.
지금 당장 최근 수익률이 높은 혹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지금 팔고 싶은 펀드를 추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건 나한테 안 좋은 펀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높죠. 그렇기 때문에 펀드를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땐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3년에서 5년 이상 된 펀드 중에 꾸준하게 1등은 아니지만 꾸준한 수익률을 내오시는 내주는 그런
네.
펀드를 한두 개 정도 추천해 주세요라고 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10만 원이라도 반반씩 쪼개서 가입을 하시는 게
네.
조금 덜 불편할 수 있고 변동성이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펀드는 한번 가입하면 이게 만기가 없는 거라서
네.
그렇죠. 그래서 자칫하면 이거 평생의 반려자가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아내나 남편보다 펀드랑 오래 살게 될 수도 있어서
네.
정말 잘 골라야 되는데
네.
아내나 남편 고를 때는 신중하게 고르는데 펀드는 정말
사실 어려우니까요.
5분 전에는 내가 펀드를 가입할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는데 네. 5분 후에는 나 펀드 가입하고 나왔네.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 펀드에 가입하는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그거야 뭐가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맞습니다.
고르실 때 정말 잘 고르시라.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네. 단기간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네. 무조건 있다. 그래서 못해도 저희가 펀드를 최소한 수익이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2, 3년 정도의 손실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 당장에 쓰실 돈은 넣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네. 내년에 아이들 대학 등록금 할 거 뭐 전세 보증금 올려줄 거 이런 돈들은 그냥 안전하게 예금 적금하시고 네. 한 5년 후에 차 바꿀 거야. 한 10년 후에 애들 대학 등록금 할 거 한 5만 원씩만 준비해 볼까? 이런 것들은 조금 조금씩 펀드를 오랜 기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아주 작은 금액으로 펀드를 이것저것 해 보는 경험을 좀 가지시면 네.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굳이 손경제 질문 안 해도 이제 저절로 알게 되시는 것도 있고.
그렇죠. 저도 그런 되니까요. 말씀 드리거든요. 내 돈이 예.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 뉴스 기사에 관심이 생깁니다. 왜 내게 마이너스지? 도대체 코스피가 왜 빠진 거야?
네.
이런 것들 관심 가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소액이라도 단돈 만 원이라도 한번 매달 매달 가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예. 문자로 들어온 질문 하나 더 보죠. 3694번님께서 부모님이 만 57세인데 손경제 듣다 보니까 국민연금 추납제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국민연금을 좀 늦게 받으면서 나중에 좀 더 받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던데 부모님께 제일 유리한 방법이 어떤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국민연금 추납이라는 건 추후 납입. 그러니까 어떤 일정 시점에 냈어야 되는데 추후에 낸다라는 거죠.
추가 납입이네요.
추가 납입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게 시기가 늦어졌다라는 거죠. 예전에 냈었어야 되는데
네.
냈었어야 될 것들을 지금 낸다라는 추후에.
젊을 때 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 이가 빠진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으면.
이직을 한다거나 소득이 잠깐 없었을 때 끊어진 거. 뭐 네. 3년 동안 일하다가 이직해서 2년 쉬고 한 7년 일했다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한 2년 네. 쉰 부분을 납입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분의 지금 질문은 하는 게 좋으냐.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수령을 하시려면 지금 이 추후 납입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으시잖아요. 예를 네. 들어 100만 원을 야 국민연금에 넣는 게 나을까 아니면 다른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게 나을까를 비교해 봤을 때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훨씬 높습니다.
수익비가 높다는 건
받을 수 있는 낸 돈 대비 효율이 제일 높다라는 거죠.
보통 일반 금융 상품보다.
예, 일반 금융 상품은 그 낸 돈 대비해서 1을 넘지가 않는 게 보통인데.
네, 그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네, 다만
문제는 네. 내가 그 국민연금을 받을 때 네네. 제도가 더 불리하게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고갈된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그러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받을 땐 또 딴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아, 심지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주는 이유는 뭐 고갈의 예. 문제, 수익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금융 상품보다는 훨씬 더 나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연금 개인연금 가입하지 말고 국민연금에만 올인하면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국민연금도 사회 보장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저축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저축은
예.
100을 내면 나중에 무슨 일 있든 뭐 중간에 그냥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저축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러나 국민연금만큼은 중간에 사망을 하시게 된다거나.
원금도 못 받는 경우가 있죠. 국민연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축의 개념으로 접근하셨다가는 일반 저축 상품과 장단점을 따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얘는 일단 오래 사는 리스크에 대비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예상 밖으로 한 80세 정도가 과거 평균 수명이었는데 기술이 발전해서 100살까지 살면 어쩌지? 라는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 네. 살 리스크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일찍 사망한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좀 포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금으로만 받자면은 추후 납입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거는 좀 근데 결혼을 하셨는지 근데 이제 뭐 유족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할지는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은 1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시다가 평생 동안 국민연금을 계속 부어서
예.
이제 65세부터 받으려고 하는데 66세에 사망을 하시면
어쩔 수 없죠.
그분은 냈던 것도 못 받고 그냥
아 유족연금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족의 유족연금의 지급 순위가 있는데 거기에
예.
해당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먼저지만 혼자 산다라고 한다면 배우자가 없겠죠.
예.
그러면 이제 자녀. 그런데 자녀도
없겠죠.
이미 성인이 됐으면 안 되는 거고
예.
뭐 이혼하신 분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유족 순위를 쭉쭉쭉 찾다가 안 되면 뭐 반환 일시금을 드린다거나 사망의 시금을 드린다거나 이마저도 해당이 안 된다. 요건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게 해당이 안 되면 냈던 돈만큼도 못 받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가끔은 연금을 받기 시작할 나이가 됐는데 예. 좀 참았다가 5년 후부터 받으신다고 하면 5년 후부터 드리는 연금액을 더 높여드립니다. 아, 그런 제도도 있더군요.
늦게 받으면요.
예.
예, 늦게 받으면 많이 드리고 연간 7.2% 총 계속 미뤄두면 36%를
네.
즉 지금 받으면 100만 원이지만 5년을 미뤄두면 그때부터는 136만 원씩 드려요.
네.
플러스 물가상승까지 고려해서
예.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 이거는 저는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또 연금이라는 거는 노후의 생활비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예.
지금 필요하시면 조금 덜 받더라도 미리 먼저 받으시는 게 낫고 사실 이 수명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네.
그게 중요하고 오히려 땡겨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금 지금 나이에 한 5년 정도는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데 이러면 좀 덜 받을 수도 있고 이거는 상황에 맞춰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 1년만 참으면 30%까지 더 준다.
아 1년이면 7.2%.
7%면 네. 아니 요즘 은행 이자가 많아야 2%대인데.
그렇죠.
1년 참았다 받으면 7%를 더 주면 아니 무슨 뭐 좀 빚을 내서라도 먼저 살고 나중에 받는 게 유리하지라고 계산하시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예, 그렇죠.
예, 1년부터 뒤에 받기 시작하면 마지막 1년치를 아예 안 받으시는
안 받는
게 되는 거죠.
거죠. 어차피 2년 사시고 사망하시면 차라리 그 야 1년 받을 걸. 이 상황이 되니까
돌아가시는 그렇죠. 날짜는 같을 테니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은행원께서 문자를 급히 주셨는데
네.
아이들하고 아이들용 통장 만들러 갈 때는 도장까지 함께 갖고 가셔야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게 꼭 아이의 도장이든 부모의 도장이든 관계는 없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든 상관없어. 참 잘했어요 도장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아니, 농담식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이름이 써 있는지는 크게 상관없고
도장이 필요해요?
네, 도장이 필요하고 이게 서명으로 대체 가능한 증권사나 은행도 있지만 대부분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좋은... 도장의 이름을 뭘로 새기든.
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뭐 누구의 것이든 상관없고.
나는 멋져라고 찍든.
예. 네.
참 잘했어요.
이것도 이제 은행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겪어본 은행들은
네.
뭐 부모님 거든 누구든 아니면 집에서 쓰시는 아무 도장이나 갖고 오셔도 되는데 그 도장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예전에 서명으로 거래하기 전에 한 20년, 30년 전에는 도장으로 거래했었던 것처럼
네.
아이의 서명이 없으니까 이건 도장으로 가능하다. 어쨌든 도장은 하나씩 챙기시는 게 두 번 걸음.
그건 좀 불편하네요. 제도를 좀 바꿔주든가.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 서명도 가능한데 해당
예.
서명으로만 거래가 가능해서 이게 더 불편할 수가 있어요. 나중엔.
네.
도장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1200번 문자로 질문 보내오신 분께서 아들이 군 제대한 후에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저축을 1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계획 중입니다. 월급이 얼마인지 물어보니까 250만 원이라고 하네요.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겠죠?
어휴, 네. 그럴 것 같네요. 근데 월급이 250만 원 정도.
사회초년생은 어떻게 저축을 시작하고 재테크를 준비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질문 보내오셨어요.
저는 1번 예적금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예금 적금?
네. 1년, 2년 정도는
예.
목돈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만져보는 기쁨도 느껴야 되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 단위에서 숫자가 7자리로 바뀌는.
예.
그래서 목돈을 한번 만져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야 이제 아 돈을 좀 아꼈으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큰 돈을 만질 수 있구나라는 것도 느껴지고요. 여기에서
네.
이제 경험 삼아서 소액으로 아까 말씀드린 펀드나 이런 것도 해보는 게 좋은데 다만 좀 지양해야 될 것은 장기 상품은 나중에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 연금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은 왜냐하면 이직의 가능성이나 퇴직의 가능성 뭐 아니면 중간에 결혼을 한다거나 목돈을 들여서 독립을 한다거나 이런 변수들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
장기 상품은 가급적이면 조금 미뤄두시고 지금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단기간에 목돈 마련할 수 있는 예적금 위주로 그리고 공부를 좀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때 펀드를 조금씩 가입하시거나
네.
주식도 조금 해보시거나 공부가 선행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재테크를 시작하려면 이른바 시드머니라고 하는 종잣돈은 필요한데
네.
그럼 이 종잣돈 모으는 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제 이게 이제 질문인데요.
예적금입니다.
이건 그냥 절약과 저축 이거밖엔 답이 없다.
그게 1번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쓰려고 모은 돈, 즉 나는 3년 후에 차 살 거야, 3천만 원 모아서 라고 했을 때 3년 후에 그 3천만 원을 다 쓰진 마셔라. 조금이라도 아껴가지고 줄이면 그 돈으로 재테크할 수 있는 목돈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예,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는 잘 들려드리지 않았던 음악 선물 한 곡 준비했습니다. MBC 라디오 진행자들이 좋은 음악 한 곡씩을 선정했는데요. 우린 추석이 좋다 5부와 6부의 음악 선물은 FM4U 골든디스크를 진행하는 이루마 씨가 직접 고른 곡입니다. 어떤 음악인지 직접 이루마 씨의 추천 목소리 들어보시죠.
MBC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기분 좋은 추석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옆 동네 이루마의 골든디스크를 진행하고 있는 이루마입니다. 음악 방송이 아니라 시사 프로그램에 제 목소리가 나가는 게 조금은 어색하긴 한데, 자, 그래도 네, 반갑네요. 뭐 추석하면 저는 가족이 둘러앉아서 조물조물 만들었던 송편이 떠오르는데요. 탁 하고 깨물면 서걱거리는 콩도 씹히고 잘 고르면 꿀이 왈칵 쏟아지기도 하죠. 송편을 고르듯 각기 다른 추석의 맛을 즐기고 계실 테지만 어디에 있건 무엇을 드시건 많이 웃고 소소한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곡은요, 바로 팻 메스니의 If I Could라는 곡이에요. 그냥 이 곡을 들으면 평화로운 이 시골의 풍경이 그려지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 노래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이루마였습니다.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예, 팻 메스니의 If I Could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김한호였습니다. 건강하세요.